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중간에 있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망치는 기술을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살리는 기술 네다섯 가지와 자기를 망치는 기술 한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뭐 성실하다, 지혜롭다, 다정하다, 어떤 자기 인생을 살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살리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와 함께 자기 인생을 망치는 기술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충분히 괜찮아지지 못하고 어느 지점에서 멈춰버리는, 혹은 8 정도 갈 수 있었던 사람이 5 정도에서 멈추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혹시 그런 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자기를 망치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뭐 굉장히 많겠지만 네다섯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 중심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변주됩니까? 자기를 포장하겠죠. 자기 실제보다 자기를 더 부풀려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자기 장점을 때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나열하기도 하고요. 자기 실제 마음과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좋아하는 모양대로 자기를 포장해서 상대가 좋아할 말과 행동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때때로 주변 사람 눈치를 과도하게 많이 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되게 눈치가 없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진짜 어떤지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 하나가 이 사람 인생에 어떠한 결격,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기를 망치는 기술입니다.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있어도 좋은 내적 태도와 성품과 따뜻한 마음과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를 표현한다면 더 좋은 평가들을 받고 결과도 더 좋을 거예요. 근데 그냥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자기를 과장해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눈치가 없이 행동해요. 자기 장점을 나열해요. 속에도 없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왜 저러지? 라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낭치는 귀들을. 어떤 사람은 무례합니다. 무례한 사람의 특징, 중심은 무엇입니까? 무례한다는 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생각은 틀리죠. 그러니까 틀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무시해도 되고 때때로 조롱해도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례해집니다. 내 감정에 충실해요. 그러니까 상대방 감정은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그래서 내 감정대로 표현합니다. 그 감정 표현이 상대방이 어떻게 전달될지는 잘 몰라요. 왜? 난 내 감정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무례한 사람이 되죠.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한 마음을 갖고 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기 과신이라고 표현할까요? 자만이라고 표현할까요? 자기 생각과 감정에 충실한 그것이 그 사람의 실제보다 더 나쁜 사람처럼 그 사람을 보여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몇 개 더 할게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엇인가 해나가다가 사소한 문제만 일어나도 그바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라고 해서 거기서 넘어가야 되는 일을 안 넘어가고 멈춰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일이 되다 말아요. 자주 포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 연민에 되게 쉽게 빠져. 자기를 되게 불쌍하다고 자주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불쌍하다고 자꾸 자기를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너무 긴장하고 긴장하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니까 쉽게 지치고 쉽게 지치다 보니까 빨리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자신감이 없어지고라는 루틴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인데 자신감이 없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단점, 문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기술이 될 때도 있어요. 두 개만 더 해볼까요? 괜찮아요? 설교 준비해서 이 부분이 제일 지루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반응이 괜찮아 다행이네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갖고 싶은 게 있고요. 그걸 안 가지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게 되게 집중이 돼 있어요. 여기 몰입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기 인생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면 시큰둥해져요. 원래 욕심 많은 사람들 그러거든요. 이게 시큰둥해져요. 그리고 또 다른 게 갖고 싶어요. 그럼 또 그걸 안 가지면 안 될 것처럼 막 그걸 안 가지면 큰일 날 것처럼 되게 열심히 살아요. 또 가져요. 그럼 또 시큰둥해져요. 이렇게 계속 뭔가 갖고 싶고 갖는 과정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욕심을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뭐가 문제일까요? 뭐 다른 단점은 표현들을 되게 많이 했지만 욕심 많은 사람은 그냥 좀 간단하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못돼 처먹었다고 불러요. 보통 그렇죠. 욕심 많은 사람은 못돼 처먹었어요. 왜요? 자기가 뭔가 이익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보일 리도 없고 주변 사람이 이익이 보일 리도 없고 다른 거에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 단점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못돼 처먹은 뭐 이런 게 돼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진짜 못돼 처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마음도 따뜻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욕심 나면 그걸 어떻게든 가져야 돼서 실제보다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게 그 사람 망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책임해요. 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해 갈 생각이 없이 누가 대신 해줄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룹니다. 미루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준 경험이 많았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요. 게으르고요. 그렇죠. 일을 끝까지 미루고요. 문제가 생겨나서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서 주변 사람이 부탁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풀어가는 습관이 잘 없는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랑 일만 안 해보면요. 세상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하면 세상 이렇게 싫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옆 팀일 땐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같은 팀 됐더니 죽을 것 같은 사람. 계속 나한테 일을 미루고 자기가 안 하고 되게 다정하고 따뜻하고 예의 바르게 계속 어떻게 해? 막 이러고 나중에 진짜 아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만 더 할까요? 어떤 사람 집착이 심해요. 이 사람도 멀쩡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집착이 심하다는 건 뭐예요? 유난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욕심 많은 거랑 조금 달라요. 하나가 유난히 중요해요. 사람일 때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되게 집착해요. 그쵸? 일일 때도 있어요. 그 일에 되게 집착하고 취미일 때도 있고 그거에 되게 집착하고 어떤 성향이나 특징일 때도 그게 되게 집착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과도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돼요? 이것 중심으로 나머지를 돌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덜 중요한 게 더 중요해지니까 그나마 그래도 중요한 건데 그게 덜 중요해지니까 전체로 삶의 균형이 이렇게 틀어지죠. 그래서 문제들이 발생해요. 뭐 어떤 좋은 사람이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잘해나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 정말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이 사람 스스로 별로 안 중요한 부분에 무게중심을 확 두기 때문에 전체로 인생이 훅 기울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 문제를 만들어낸 부분들이 생겨요. 아 여기에 내가 해당되는 게 있다라고 혹시 느껴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확신드리건데 누구나 자기 인생을 망치는 기술 두세 개 정도는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누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리는 기술도 되게 있어요. 분명히 살리는 기술 때문에 지금도 그만큼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망치는 기술 때문에 충분히 괜찮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설교를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나는 해당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뭐 해당이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여섯 가지밖에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자기를 망치는 기술 한 100개 될 수 있잖아요. 뭐 화를 잘 내는 것도 있고 뭐 게으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있는데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나를 망치는 기술은 뭐가 있는지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의 어떤 부분이 자꾸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내 뒤통수를 붙잡고 있는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만큼밖에 안 되게 하는지 우리는 자꾸 그러면 우리 장점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장점에 한계가 있어서라기보다 그 장점을 상쇄시켜버리는 단점이 그만큼의 결과를 못 만들어낼 때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봐야 돼요. 내 단점이 뭔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인생을 망치는 기술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망치는 기술이 뭔지 여러분 알고 싶으시잖아요. 제일 편하고 쉬운 방법은요. 제일 편하고 쉬운 방법은요.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예, 결혼하셨잖아요. 태훈에. 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영욱이가 알아요. 예, 우리가 상처받지 않을 용기만 있으면 물어보시면 돼요. 신기랑 정주. 예, 정주 잘 모르겠어요. 신기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예, 물어보시면 신기가 절대 말을 못하겠죠. 너는 없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정해졌네요. 예. 없죠? 네, 없어요. 신기하게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 단점은 알겠는데 아내의 단점을 알 수가 없죠. 네, 성숙한 아내랑 사셔서 그래요. 그럼 정주 같은 경우에는 인영이한테 물어보면 가르쳐줄 거예요. 그렇죠? 인영이는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옆 사람이 알아요. 왜?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지금 설교 쭉 듣는데 내 단점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쟨 것 같다. 딱 알겠죠? 되게 그래? 다른 사람한테 잘 보려고 하는데 맞아 걔 있어. 아 되게 무례하네. 무례하네 있지. 목사님 앞에 하나 있고 저 무례하네 앞에 하나 있고. 그렇죠. 떠오르잖아요. 옆 사람 단점 우리가 되게 쉽게 캐치를 해요. 저 사람이 뭘로 자꾸 자기 인생의 함정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캐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상처받을 용기가 없으시면 그럼 좀 어려운 걸 하셔야 되는데 그건 자기 반성을 하셔야 돼요. 자기 반성.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내 인생에 뭔가 잘 안 됐던 지점이 있는데 그때 얘 때문에 쟤 때문에 쟤 때문에 안 됐다. 이 상황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안 됐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때 나는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상담하면서 실수를 자주 해요. 제 상담을 잘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상담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되게 많아요. 큰 실수를 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상담하실 때 직장 상사가 이랬다, 남자친구가 이랬다, 이랬다 할 때 전 그 얘기를 듣고 걔가 되게 나쁘다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집에 가면서 떠올라요. 얘가 어떻게 했는지는 하나도 듣지 못했다는 걸. 저는 자기가 한 행동은 얘기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이 한 행동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듣기에 걔가 되게 나쁘죠.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얘는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지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목사한테 얘기할 때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렇게 하실 때가 많아요. 난 어떻게 했지를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했지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들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죠. 당연히. 근데 거기서 내가 했던 반복된 패턴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자기 반성이 되는 거죠. 그럼 자기 단점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잘 안 되시면 자기 반성을 해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두 개를 섞어 쓰시면 되게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진짜 잘 들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이름 12명을 쓰세요. 그리고 13번째 내 이름을 쓰시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12명의 단점을 하나씩 적어가세요. 얘는 자만하다. 얘는 게으르. 얘는 자신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는 뭐하다. 빠르게 탁탁탁탁 쓰다가 내 이름을 딱 놨을 때 나도 모르게 거기 써져요. 난 어떻다. 이게 시선 처리죠. 그렇죠? 이게 매직아이 하는 것처럼 시선을 멀리 두셨다가 딱 가까이 두시면 보여요. 그러니까 남들 욕을 내 머릿속으로 계속하다가 딱 나를 보면 내 욕이 딱 튀어나와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 단점을 캐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내 습관이 나를 반복적으로 망치고 있는가? 나는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떤 분이 내 발목을 잡나? 이걸 캐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알면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 단점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단점들은요 사랑받을만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세요? 여러분의 단점들은 대부분 되게 러블리해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 보셨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되게 와 이렇게 해주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되게 기분 좋아요. 저는 지금 오늘 설교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 한 3, 40명 정도 모여있는 것 같은데 자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번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이게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아요. 전 오늘 아마 주일 저녁에 기분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상당수가 고개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요. 매주 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은 말렸다라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고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죠. 그리고 전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멍 때리고 있다는 걸. 멍 때리는데 전 계속 거기다 말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듣고 있는 몇몇을 바라보면 저는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리지 않기를 기대하며. 그렇죠? 제가 그런 날 얘기한 거예요. 날 버리지 말아 달라고. 아직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재미없는 작업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멋있다고 해준 거 기분 되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그 맛을 봤으니까 그 짓을 계속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어하고 있어 보이려고 하고 거들먹거리고. 왜 그래요? 그 재미를 한번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 재밌으니까. 러블리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에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에너지량을 아세요? 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지. 그래서 내가 이래서 화낼만 하고 막 이랬어요.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딱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누가 덤벼도 이길 것 같은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그런 파이트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중독성이에요. 내가 내 생각에 확신이 없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자면 이 생각이 틀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힘이 좀 빠져요. 그래, 내 감정은 이렇지만 저 사람 마음은 어떤지 보자라고 하는 순간 내가 좀 맥이 풀린단 말이야. 근데 내가 100% 맞아라고 할 때는요, 정말 에너지량이 진짜 막 부들부들 떨리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좋단 말이에요, 그게. 그 재미를 느껴본 사람은요, 이 자만에서 쉽게 걸어내려가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자신감이 없는 건 본인이 싫잖아요. 자신감이 없는 건 본인이 싫죠. 하지만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둬 버릴 때 본인이 되게 좋죠. 자신감이 없는데 그걸 계속 하고 있자니 긴장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아 몰라 하고 내 방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드라마를 하나 만나서 정주행할 때 여기가 인생의 행복인 것 같잖아요. 삶의 목적인 것 같고 내가 다시 문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편해요. 정말요. 상황만 되면 계속 이렇게 살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그때는 바깥은 불편한 거고 이게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신감을 갖고 잘해나가고 싶은 생각보다 그냥 상황이 바뀌어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편해요. 러블리해요. 그것도. 여러분, 욕심이 있어본 적 있으세요? 욕심을 이루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에너지를 써본 사람은 그걸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나는 게 있고 그걸 갖고 싶어서 미쳐버릴 때 사람이 에너지량이 제일 좋아요. 확신보다 훨씬 좋아요. 이게. 이때 사람은요,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에너지가, 열정이 이렇게 계속 용서 순서예요. 그러다가 욕심나는 게 없잖아요. 그럼 탁 풀어져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욕심이 나야 돼. 욕심이 나고 그 욕심을 막 갖고 싶고 이게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가졌고 가진 다음엔 됐고 가졌고 그때까지가 되게 에너지량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량을 살면서 써본 사람은요. 아 이게 진짜 마약이에요. 다른 거 못 써요. 다른 힘으로 못 살아. 일상의 소소한 만족 이런 걸 절대 못 살아요. 욕심내고 살았던 사람은. 이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잖아요. 아, 뭐 무책임한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게 정말 묘미예요. 묘미. 이게 묘미예요. 이게 진짜 갬블이라니까요. 이게 되게 좋잖아요. 아, 이 문제가 나한테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최대한 밀었어. 아, 어떻게 최대한 밀었어. 근데 누가 이걸 대신 해줬어. 그럼 잭팟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 쓰레기를 안 치우려고 최대한 밀었는데 남편이 치웠어. 얼마나 좋아요. 내 경제적인 문제를 최대한 밀었는데 부모가 대신하기로 했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걸 경험해보는 사람이 힘들게 그걸 하겠어요? 안 하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인생을 망치는 습관들은요. 그게 되게 러블리해요. 매력이 있으니까 우리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단점을 알아도 절대 안 놓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우리 안에 있는 악이라고 불러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악이라고 하면요. 영화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악이라고 하면 뭐예요? 악은 뭐니? 아, 근데 여기 바닥이 열려야지. 아, 바닥이 열려봐야 4층이구나.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이제 저 땅바닥이 열려서 저 속에 불길 같은 게 치솟는데 시커먼 어떤 괴 생명체가 박쥐 날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면 그런 괴물 같은 생명체의 현신인 것 같은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의 소시오패스의 뭔가 사람의 인간의 감정이 없고 인간을 공격하고 누구를 벌써 죽인 뭐 이런 거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악을 극단적인 개념으로 몰아놔요. 여러분 악을 극단적인 개념으로 몰아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일상적인 악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요. 그렇죠? 저런 게 악이야 라고 악을 극단적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 안에 일상적으로 있는 악은 이 정도를 악이라고 하는 건 좀 과도하다라고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악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높아져요. 그냥 그 정도 악한 건 괜찮아요. 난 원래 자만해 뭐고 난 원래 좀 게으르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문제긴 하지 이렇게 돼요. 수용성이 좋아져요. 그럼 성경에서 뭘 악이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자기중심성을 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악이라고 하는 게 저 어디에 뭐 사탄, 마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자기중심성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성이 뭐예요? 내가 맞고 나한테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악이에요. 그렇죠? 내가 보편적인 맞음을 배워갈 생각이 없고 보편적인 사랑으로 더불어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고 나한테 좋은 대로 하는 것에 집중되는 게 악이에요. 이 자기중심성이 개인의 욕망과 성향과 경험과 상황에 따라서 개인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욕망과 성향과 경험과 상황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이 개인의 상황과 이 자기중심성이 만나면서 독특한 자기만의 색깔의 악이 돼요. 그게 여러분들 망치는 습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잘 배우고 싶은 게 왜 악입니까? 그거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관객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른 사람한테 잘 배우고 싶은 마음이 근간이에요. 내가 맞고 내 감정만 소중하고 이런 거 자체가 자기가 신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맞아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에 세상을 다 평가하고 세상을 다 판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 좋은 거예요. 그렇죠? 끝없이 갖고 싶은 거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해지만 누군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거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는 내가 아 우리가 자신감이 없는 건 자기중심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건 두 가지 자기중심성이 혼합돼 있어요. 그래요.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자만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네가 잘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더 대단한 게 되고 싶고 노력하지 않아도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 자기가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자기중심성이 변동되는 거예요. 연동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걸 자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자기중심성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남들이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자기중심성에서 변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 안에 악,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악에 개인의 욕망과 성향과 경험과 상황을 변주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망치는 습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악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우리 악에서 구함 받았죠. 언제? 예수 믿을 때. 20년 전에 15년 전에 세례받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십계명 아니 여기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그냥 전형적인 기도문이 되고 살아있는 기도가 안 돼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내가 지금 할 필요가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있으니까 하는 거지. 무슨 악에서 구해? 무슨 SF도 아니고. 악에서 굳이 구했다면 옛날에 다 구원받은 거 아닌가? 내가 그 전에 예수님 알지 못할 때 악한 세상 속에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이제 교회에 다니니까 난 악에서 구원받은 거지? 아니에요. 실존적으로 지금 이 순간 이 현재 여러분 인생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악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네 가지가 있다고 표현해 봅시다. 주기도문으로 표현한 주기도문식에서는 다섯 가지 있지만 오늘까지 배운 거 아니 네 가지. 처음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환경의 문제가 있죠. 내가 했던 잘못의 문제가 있어요. 과거에 내 실패의 문제가 있어요. 실수의 문제가 있어요.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게 내가 풀어가야 되는 숙제예요. 근데 네 번째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여전히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패턴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악이라고 표현하죠. 악이 사실 먼저죠. 악이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패턴이고 그 패턴을 말미암아 나오는 선택과 행동이 죄예요. 근데 내가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봐야 네가 잘못했지만 거기서부터 나아졌어 다시 기회를 줄게라는 죄사함을 경험해봐야 여전히 내 안에 악이 있다면 그 악은 또 다른 죄를 만들죠. 그러니까 패턴이 고쳐지지 않는 한 죄만 사함을 받는 건 현상치료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부터 자유해지고 싶고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자유해지고 싶고 내 먹고 사는 환경에서 좀 좋은 일이 생겼고 오케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것이지만 내 자체 갖고 있는 문제적 패턴을 개선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현저하게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니까.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악에서 구원받고 싶다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악에서 구원받고 싶다는 기도를.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를 악하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를 막 부정적으로 폄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악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만지는 패턴을 갖고 있어요. 물론 문제가 더 심각한 사람은 한 3개 갖고 있고요. 좀 성숙한 사람은 하나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2개. 난 하나 반. 난 하나 반. 전 하나 반이에요. 전 2번이에요. 전 자만해요. 전 제 생각이 다 맞고 제 감정이 다 맞아요. 제 본심은 그래요. 그거를 꺾어서 표현하는 거지. 사실은 제 속에서는 그게 다 맞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제 문제예요. 제 최대의 장점은 이걸 문제라는 걸 안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거에 과도하게 집착해요. 덜 중요한 거 하나를 굉장히 꽂히면 그게 되게 중요해져요. 그게 주갈 패턴적인 문제. 보통은 이 문제와 마지막 문제가 연결돼서 드러납니다. 이 연동성이 있어요. 보통 두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있어요. 되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과 자신감 없으면 연동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의존적인 것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같이 돌아가요. 그렇죠? 이 세 개가 보통 같이 돌아가고 자기가 다 맞는 거랑 욕심 많은 거랑 그리고 집착하는 거랑 이게 세 개가 좀 같이 돌아가요. 이게 만약에 저는 같이 돌아간다고 섞이시면 그거는 좀 위험해요. 그건 여섯 개도 될 수 있어요. 그럼 큰일 난다. 사람이 되게 자기 생각이 다 맞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서 남들이 날 좋아해 주면서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길 바라고 내 욕심이 이루어 주길 바라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큰일 나는 거지 사실. 하여튼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보통 두 개, 세 개, 한 개. 그렇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 인생을 망치는 습관도 있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살리는 습관도 있어요. 살리는 습관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은 악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규정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선인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우리는 선합니다. 대분류를 따지면 우리는 선에 들어가요. 우리는 선인인데 우리는 선한 사람인데 우리는 장점이 더 많은 사람들이어서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성숙을 바라보는 기도예요. 이걸 정죄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뺏어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기도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과거로부터 나를 자유하게도 해달라고 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달라고 하고 내 환경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내 자신, 미숙한 내 자신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리로 움직이고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악을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대로 자만한 자는 자만을 기뻐하고 허영심인 자는 허영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인지하고 거기서부터 더 나아지는 게 결국 내 인생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는 것이라는 그 비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이걸 회복하시는 게 중요해요. 악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악으로 구하시나 이 얘기까지만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악에서 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허영심이 있습니다. 전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주님 저를 이런 허영심에서 건지소서. 허영심에서 건지소서. 그럼 이제 건져질까요? 예, 건져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맥락 없는 기도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니까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 안에는 메커니즘을 좀 봅시다. 내가 허영심이 있다면 이 허영심으로부터 건져지는 과정은 어떤 맥락으로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봐요. 어떤 사람이 허영심이 있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 번듯하게 보여지는 마음이 강하다는 건 세상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가 멋있게 비춰지길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 재미를 본 거예요. 세상 앞에서 내가 멋있게 비춰질 때 기분 좋은 걸 경험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내가 멋있게 비춰지지 않았을 때 기분 나쁨도 경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울에 되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신앙을 갖게 되면 신앙을 가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내가 비춰졌을 때 내가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근데 이 거울보다 이 거울이 더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울이고 여기 비춰진 내 모습이 더 괜찮게 보여진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 거울보다 이 거울에 집중하게 되죠. 그렇죠? 포인트 아시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건 좀 딴 일일 수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죄 많고 악하고 더럽고 벌레 같고 쓰레기 같은 애를 사랑하셔. 나는 구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거울 앞에서 난 뭐예요? 죄 많고 악하고 벌레 같고 쓰레기 같죠. 이 거울에 비추고 싶어요? 안 비추고 싶죠. 차라리 세상 거울이 더 좋죠. 그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추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안 서요.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난 세상 불쌍한 애고 세상 문제만 한 애고, 아우 진짜 너 같은 애 내가 죽여 마땅하나, 내가 너를 살려주마. 누가 그 앞에 가고 싶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겠어요? 그분 앞에 서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우리 우리 스스로를 3단계로 인지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맨 현상은 현상적인 나, 맨 바깥쪽은 현상적인 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행동한 거, 지금 내가 말하는 거, 그렇죠? 이 바깥쪽이 있어요. 그렇죠? 보여지는 사회적 자. 이게 나예요? 아니죠. 이거보다 좀 더 아래에 있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죄, 악에 물든 뭐 이렇게 표현한 내가 갖고 있는 환경과 역동과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적인 내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내 본심이라면, 내 본성이라면, 내게 본모습이라면, 내 진정한 모습이라는 게 있어요. 진정한 모습. 내가 원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그 모습. 이런 상황과 욕망에 왜곡되지 않는 원래 상태의 내 모습. 원래 진리를 사랑하고, 원래 사람에게 따뜻하며, 원래 바르게 살아고자 하고, 삶에 대한 열정이 있고,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은사와 자기 나름대로 매력을 갖고 있는 그 원래 모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 설 때 그 원모습이 비춰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본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사회적 가면으로 서는 건 진짜 아닌 거고, 그러면 서로 격조 있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 잘 지냈어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 이런 대화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너무 본모습으로만 하면 내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지금 내 마음이 이런 나쁜 마음이고 저런 나쁜 마음이고 이것도 있지만 이 본모습이 아니라 가장 중심,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건 뭘로 봐요? 원모습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원모습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원모습이 현상적인 모습이 되기까지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원래의 모습이 본래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현상적인 모습으로 구현되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요? 얘는 진짜 괜찮은 애인데, 진짜 잘할 수 있는 애인데, 얘가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꼬여있는데 그걸 넘어서 야 진짜 얘가 그 원래 가능성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원래의 내 모습을 딱 보잖아요. 하면 내 원래 내 모습 딱 보잖아요. 그래서 그 내 모습이 진짜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렇게 신경 안 쓴다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잘 보면 그래 너 사람 보는 눈 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그래 넌 눈이 좀 이상하구나. 그 사람들은 나랑 비슷한 수준의 그냥 개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선에 좀 자유해지는 분들이 생긴다고요. 이게 있으면. 좀 자꾸 딴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나이 먹으면서 힘든데 청년 때까지는요. 청년 몇 살까지 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청년 때까지는 이 사회가 또래 집단이에요. 그래서 또래 집단에서 내가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주변 친구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라고 해주면 내가 좋은 사람 느껴져요. 근데 나이가 일정 부분 지나면 여러분들 결혼하시면 혹은 결혼 안 해도 나이가 일정 부분 지나면 35세라 합시다. 7세? 35세? 37세? 지나면 내 또래 집단에 나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아주 심플한 거울이 생겨요. 어떤 거울? 어떤 거울? 집이 어딘지, 차가 뭔지, 연봉이 얼마인지. 그냥 그 거울에 날 비추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 사회적 거울에 날 비춰버려요. 이 거울이 얼마나 우스운 건지 아시죠, 여러분? 차라리 양반에 비춰라. 진짜 차라리 조선시대가 낫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는 그래도 난 사대부야 라는 이게 사회적 거울이 있었어요. 사대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천잡나고 논어맹자 해야 된다? 그렇죠? 아, 그럼 너는 그래도 그 정도 공자님을 배울 수 있는 품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게 사대부고 귀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조선시대는 그거였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요? 넌 괜찮은 사람이야. 왜? 넌 레미 안에 살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100년 뒤에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건지 아시죠? 야, 넌 성공했구나. 왜? 넌 연봉이 5천 1억이 넘잖아.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이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이건 뭐 문명비하 발언이 아니라 옛날 어릴 때 편견. 어릴 때 무슨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에는 목이 긴 부분이 미인이시라고 이렇게 링낀 사진 본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목을 점점 길게 하셔서 그게 미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미인이 아닌 것 같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그거랑 이 아파트랑 크게 다를 것 같아요? 그것만큼 이상한 거예요. 목이 길면 미인이라고 하는 것만큼 이상한 거잖아요. 넌 아파트에 사니까 좋은 삶에 관한 네가 연봉이 얼마니까 좋은 사람을 가는 거. 자, 여러분 그 거울 깨세요. 그 거울 깨세요. 그거 갖고 거들먹거리지도 마시고 그거 없다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거 가지려고 발버둥 치지도 마시고. 그렇죠. 비트코인에서 돈 누가 버는 거야 도대체? 아, 그 사람은 그렇게 벌었는데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왜? 내가 이 거울에서 깨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패턴 아셔야 돼. 첫 번째로 패턴을 얘기합시다. 여러분, 아 그래. 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날 보지 않겠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연봉이나 아파트로 날 평가하지 않겠어. 에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돼요? 그렇게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신기루랑 싸우는 거예요. 그걸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뷰가 생기면 하나님 옆에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뷰가 생기면 저런 뷰가 자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제거하는 방식이라는 건 없어요. 왜? 어둠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예요 그냥.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나요. 그게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명확하게 인지하면 세상적인 모습으로 나를 인지하던 게 자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 인생을 인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인지를 안 하려고 해봐야 그건 진짜 안개랑 싸우는 거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긍정 충족이 일어날 때 부정의 결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부정적 패턴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가져야 돼요? 긍정 충족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결여로 말면 생기는 부정적 패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악으로부터 건져지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나를 건져서, 구하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악이 사람들한테 잘 보기 싶어하는 허영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허영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찾게 되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아를 내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악이 되게 보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빠져있는 이 악에서 나를 건져하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내가 허영심이라는데 하나님 이 허영심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내가 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인이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오케이 그거 알겠으니까 그거 말고 내가 정말 원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 얘기 들어달라고. 그걸 보게 해달라고. 그걸 믿게 해달라고.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거겠죠. 그 그림을 받으시고 쌓아가고 지켜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패턴이에요. 이거 패턴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반복합시다. 그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내가 세상에 내가 제일 잘났어요. 세상에 내가 제일 잘났단 말이야. 내가 제일 똑똑해. 내 말이 맞아. 내 감정이 맞아. 막 그래서 막 자기 확신에 들떠 있어. 막. 근데 이런 사람이 뭘 경험해요? 하나님 옆에서 깨지는 거죠. 내가 틀렸다는 걸. 내가 틀렸구나.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견해가 내 견해를 비판해서 내 논리를 무너뜨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아, 내가 요만큼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만큼 알고 있어서 신나 돌아다녔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여러분 그때 내가 요만큼 알고 있었던 게 깨지는 게 불쾌한 사람은요 허영심 패턴이고요. 자만 패턴은 이게 깨질 때 그걸 배우고 싶어져요. 이게 깨지는 게 싫은 사람은 허영심 문제인 거예요. 번듯하게 보이는 게 좋았던 사람이야. 자기 논리로 자기를 포장했던 사람이고 그냥 진짜 지가 잘난 줄 아네. 진짜 자만하는요 이게 깨질 때 배우고 싶어져요. 알고 싶어져요. 아 하나님 내가 틀렸군요. 하나님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만 막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감정을 봤을 때 그 민망함. 하나님의 감정을 보면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되게 열받아. 아, 왜 쟤는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날 보면 넌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 주고 쟤는 야, 이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좋은데 이런 하나님의 감정이 느낄 때 그 민망함. 나보다 큰 영역을 만나갈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돼요? 확장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사람이. 아, 겸손하게. 이거는 허영심이야. 나 겸손하기까지 겸손한 평가까지 듣고 싶어. 이건 허영심이고 그냥 이건 그냥 딱 깨져서 내가 정말 아 이거밖에 안 되는 거라고 딱 느끼면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돼요? 전처럼 야 이건 저건 저거잖아 그렇게 돼요?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들죠. 내 감정에 따라 막 해대요? 현저하게 줄어들죠. 왜요? 그게 맞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 패턴이 생겨요. 이런 식의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렇죠. 그걸 내가 경험해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걸 내가 경험해가요. 그 패턴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그 패턴을 경험하면 내가 여기서 자연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해보자는 생각도 더 늘어날 거고. 그렇죠. 욕심 많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욕심 많은 사람이 어려운데. 그럼 욕심 많은 사람이 뭘 경험해야 되냐면 욕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경험해야 돼요. 욕심의 패턴은 어떻게 되는지 아냐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5만 가지가 먹고 싶죠. 아, 배고프면 진짜 별의별 게 다 먹고 싶어요. 그렇죠? 막 머릿속에 떠돌아 다녀요. 막 산에 올라갔다가 지금 너무 배고픈데 아직 한 3시간 내려가야 돼. 그럼 막 배는 고픈데 계속 내 다리는 움직여야 돼. 그럼 그 3시간 동안 계속 이 음식 저 음식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려가서 그냥 그 중에 하나를 먹었어요. 그럼 나머지 9개에 대한 욕망이 사라져요. 그대로 있어요. 사라져요. 욕망이라고 하는 건요 제대로 된 만족을 한번 경험하면요 제대로 된 만족을 한번 경험하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근데 욕망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만족 지점을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걸 원한다고 자기가 결정하고 계속 그것을 자기가 취했지만 그러니까 해봐야 만족이 없으니까 또 다른 거 해봐야 만족이 없으니까 또 다른 거 해봐야 만족이 없으니까 또 다른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삶을 살고 있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내가 이미 다 얻고 누리고 있구나라는 만족을 경험하면 급격하게 욕망이 시들해져요. 그래서 균형 잡히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만족감이 늘어나고요. 내게 불필요에 대한 것들의 욕망이 사라져요. 그렇죠? 그렇게 결여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 욕심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내가 또 욕심을 내냐 또 욕심 이렇게 빨리 안 고쳐져요. 그렇죠? 여러분 무책임했던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소명 있어요. 소명. 여러분 애기들도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밥을 이렇게 떼먹여줘요. 이렇게 입만 열어서 받아 먹으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야. 엄마가 다 챙겨주잖아. 근데 그 애기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엄마 숟가락을 뺏어가지고 지가 굳이 먹겠다고 그 밥통을 뒤집고 손으로 얼굴에 묻히고 막 그 난리를 쳐요. 안아주고 걸어가면 되는데 굳이 내리라고 하고 가다가 자빠지고 하면서 잡지 말라고 손을 놓고 또 지가 뛰다가 또 자빠지는데 또 자기가 걷고 그래. 왜 애들이 그럴까요? 사람은요 남이 하는 거 구경하고 남이 하는 거 받아먹는 것보다요 지가 하는 게 더 재밌어요. 인간은 주체적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손을 잡는 거지. 사실은 그 손을 잡고 걸을 때 답답함이 있어요. 엄마 손을 잡고 걸을 때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내가 마음껏 뛰고 싶어요. 내가 떼먹여주는 게 편하긴 하지만 내가 못 먹을 것 같으니까 그걸 참고 있는 거지. 내가 힘만 있으면 내 손으로 퍼먹고 싶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연애할 때 첫 숟가락 이렇게 먹어봐 이럴 때 아 그때 아 좋다 이렇게 하는 거지 계속 떼먹이지만 그만해 이럴 거 아니에요. 아,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 그럴 거 아니야? 좋아? 계속 떼먹여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소명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야 이거는 네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내가 너를 그런 소명으로 불렀어. 내가 그걸 사명으로 써. 내가 이렇게 그렇게 콜링해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역할을 맡기시는 걸 경험하면 그게 되게 신나요. 일을 맡겨주면 사람이. 직장에서 일 없는 것보다 일정 부분 일을 맡고 이 일이 전체에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면 신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잘못 버릇이 들어서 딴 사람이 다 해주길 기다리면 미루었던 그 태도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내가 하고 싶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면 하나님이랑 나랑 건강한 관계가 있는데 네 인생에 넌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중이 정리가 되잖아요.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눠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집착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그 편향성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무엇인가 채워지는 빛을 경험할 때 내 안에 자연이 어둠이 물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악으로부터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도우셨습니까? 정말 과거의 잘못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누군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내가 고치지 않는 내 문제적인 패턴이 비슷한 문제를 계속 찍어내고 있잖아요. 공장처럼. 이거 고치고 싶잖아요. 사실. 내가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고 사는 거 싫잖아요.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내가 그대로 멈춰있고 다른 사람한테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자신감 없이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 대신해주길 바라면서 그대로 있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욕심 많은 사람이 되면서 못돼 처먹은 애가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 이 허영심에서 나를 구하소서. 이 자만함에서 나를 구하소서. 이 욕심에서 나를 구하소서. 이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이 의존한 무책임함에서부터 나를 구하소서. 여기서 나를 구하셔야 합니다. 나를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존을 가지고 그 겸손과 배움을 가지고 그 성실을 가지고 그 만족을 가지고 그 사명을 그러니까 주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 그렇게 더 나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결과는 그 다음 문제고 더 나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자꾸 결과와 현상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못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결과와 현상을 떠나서 더 나은 사람이고 싶어요. 일단은. 그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들이 문제에 익숙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단점에 익숙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문제와 제 단점에 익숙해져 있고요. 계속 익숙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죄를, 여러 가지 악을 설명할 때 2번을 가장 영혼을 담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건 내 거니까. 그건 내 거니까. 난 그건 너무 잘 알거든. 아, 여러분 그 자신감 얼마나 좋은데요. 내 말이 다 맞아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을 때 그 자신감 얼마나 좋은데요. 그날 죽이는지도 모르고. 그때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일으켰는데 그 뒷수판을 얼마나 고달팠는데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훅훅 치고 올라와요. 내 말이 다 맞아. 내 감정에 맞고 난 이렇게 해도 돼. 아, 정말 저는 여기서 자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요.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헛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느끼시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잘못, 여러분들 죄, 여러분들 악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그걸 난 이래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끌어안지 마세요. 고정화시키지 마세요. 머물러 있지 마세요. 우리는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점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삶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십시오. 나라는 사람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삶을 바꾸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되어갑시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악 하나를 들이시고 하나님 이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 이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아까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주구대문의 교회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다만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고백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에게 하나만 해주신다면 그건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여러분을 바꾸신 일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시고 여러분 안에는 악은 뭡니까? 반복된 문제를 만드는 합리화하지 마시고 포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악은 뭡니까? 난 악이 없다라고 최적화된 상태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 머무르지 마세요. 우리 안에 악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부터 걸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악에서부터 건져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할까요? 제발 좀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을 보여주고 싶으니 허영심에서 내가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난 뭐가 그렇게 내가 잘났나요, 주님? 이 자만함에서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주여?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기서부터 걸어나가게 해달라고 들만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악으로부터 구하시는 은혜를 구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오늘 직장 다니신데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갖고 기도하십시오. 요 인생 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뭔가 헛헛하십니까? 그 갖고 기도하십시오. 아무 문제 없는데, 아무 문제 없고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 갖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편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서 나를 도우시길 바랐는데 이 관계에서 제대로 하길 도우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하길 바라는데 이 일을 하는 태도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가르쳐 내가 거기서 똑바로 하게 해달라고. 여기서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또한 경험하며 함께 일하심을 경험해달라고. 이런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면의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숙제들을 가지고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잠하게 여러분 마음과 한 주간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그림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배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오늘 한 문장으로 정돈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하게 여러분들의 설교와 기도가 여러분들 흘러지나가지 않도록 이런 마음에 두시면서 아, 내가 오늘 예배는 이걸 느꼈구나. 이건 내가 꼭 가져가야겠다. 라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 한 주간 그림 그려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좀 이렇게 다르게 살고 싶다. 나에게 이런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대감을 그려보시면서 이 3분 정도 묵상하시며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악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